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찾아온 자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저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돌아보면 은혜 받는 것이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은혜의 힘이 있어야 저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필요하오니 이 시간에도 은혜가 모자란, 은혜에서 좀 멀어진 사람들한테 특별히 더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저희가 말씀으로 교제하려고 하오니 시편에 담기는 그 말씀을 우리한테 전달하셔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기도, 마음을 다짐을 느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말씀. 시편 50편 말씀 1절로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 1절 읽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 시대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은 그는 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고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들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들도 내 것이므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할 것이 내 것이므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한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를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려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르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아멘. 아,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설교하는데 조금 듣기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크게 방해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50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50편은 두 종류의 신앙인의 모습을 좀 묘사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먼저는 8절부터 첫 번째 사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신앙인을 상상하면서 읽으시면 돼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아.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어. 그러니까 네가 항상 내 재물로 나를 섬기는, 네가 항상 나에게 번제를 잘 드리는 사람인 걸 내가 잘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걸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래, 네 재물로 항상 나를 섬기지. 내가 재물로 너한테 책망할 게 없어. 네가 항상 번제로 나를 드리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영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라고 표현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죠? 네 걸 안 뺏겠다 뭐 이런 얘기세요? 그 다음 얘기는 이렇게 진행돼요.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다. 내가 네 우리에서 내 집에서 수소나 염소를 가져가는 존재가 아니야. 왜? 나는 산의 짐승들이나 산의 가축들이나 새들이나 들짐승들이 다 내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네 우리에는 소나 염소가 되게 필요한 존재는 아니야라고 얘기하세요. 그렇죠? 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므로다. 무슨 뜻? 내가 배가 고파서 너에게 순 양 좀 내놔라, 순 염소 좀 내놔라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야. 내가 굶주려도 내 거 먹을게. 난 많아. 그러니까 너한테 그거 달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얘기죠.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면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러니까 생각해봐. 근데 내가 수소 고기 좋아하고 염소 피 좋아하는 존재겠니?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크리스찬인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되게 잘하죠. 여러분 번제를 드린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보다 훨씬 더 타격이 있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뭐 헌금 많이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몸이 와서 약간의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는 시간을 내는 의미가 제일 크죠. 예배 드릴 때 제일 싸움이 뭐예요? 아 내가 피곤하지만 가야지? 이거잖아요. 그렇죠? 아 내가 자고 싶지만 가야지?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는 의미가 되게 크잖아요. 근데 여러분 번제를 드린다고 생각해봐요. 아 내가 귀찮지만 번제 드리러 가야지가 커요? 우리 집에 있는 소 한 마리 오늘도 나가네가 커요? 소 한 마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숫소 한 마리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숫 염소 한 마리가 없어요. 이게 비싸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시간의 부담이랑만 싸우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꽤 큰 액수가 항상 부담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입구에서 그 당시 수소 한 마리가 얼마였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내게 꽤 부담되는 상당히 몇십만 원 정도씩 내야 된다고 생각해 봐요. 그거는 아 내가 예배 갈 때 아 시간이 부담보다 큰 부담이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뭐 콘서트 보러 가든가 뭐 뮤지컬 보러 가든가 하면 시간 부담이에요? 아 내가 바쁜데 아 그래도 시간 내서 목요일에 가야지? 돈 부담이 더 크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번제를 드릴 때 무슨 부담이 있었어요? 돈 부담이 있었어요. 숫 양, 숫 염소, 숫 소가 사라지는 부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 숫 양을 드렸다. 그건 이제 큰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것도 잘 안 드리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아까워서 안 드리는데 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절대 거르지 않고 내가 드려야 되는 모든 제사에서 내가 이 숫 양과 숫 염소를 드렸어.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뭘로 표현한 거예요? 내 번제로 표현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할 도를 다했다라는 마음이 이 사람한테 있는 거죠. 이 사람 마음에 그리고 또 무슨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소를 좋아하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배고프신가 봐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소 태우는 거 좋아하시나 봐. 하나님은 염소피 좋아하시나 봐. 약간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내 우리에서 소와 염소를 빼앗아 가시는 분이야가 있는 거죠. 하지만 난 드릴 수 있어. 왜? 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약간 이런 구조인 거죠. 이 사람이 책망받고 있지 않아요? 교육받고 있지? 이 사람에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긍정적인 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설명하시죠.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할 거야.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니까 나 그거 감사하게 생각해. 근데 내가 니네 집에서 수양이나 수염소를 가져가는 존재겠니? 아니야. 난 짐승 많아. 산에 가축도 내 거고 새도 내 거고 들짐승도 내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니네 집에 있는 그 수양과 수염소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야. 내가 배고파도 너한테 달라고 해서 빌어먹을 사람은 존재는 아니잖아. 하나님인데 명색이. 난 내 거 먹을 거야. 세계 거기가 충만한 게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고 염소의 피를 마신다고 생각하지 마. 이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나올 때 아, 내가 귀찮지만 시간을 드렸어. 뭐 우리가 별로 이거는 사실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내가 시간을 드렸으니까 내 할 도리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죠? 내가 와서 참여를 했으니까. 하나님은 인력이 필요해.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데 인력이 모자라. 그러니까 내가 가서 봉사활동 했으니까 내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은 재정이 모자라. 그러니까 내가 헌금하니까 내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가서 앉아있고 난 봉사활동도 하고 난 헌금도 해. 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 근데 자꾸 내가 하나님이 내 걸 이렇게 자꾸 뺏어가시는 게 조금 하나님한테 이걸 내가 써야 하는 게 내가 좀 불편하긴 해.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걸 드릴 수 있어. 이런 구조에서 이제 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냥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세요? 다시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 사람이 비유를 넓히길 바라시죠. 관점을 깊이 하길 바라세요. 내가 지금 외로워서 네가 일주일에 한 번은 내 앞에 앉아있다가 가는 길을 바라는 거겠니? 내가 현금이 모자라니까 너한테 돈 좀 내라고 하는 거겠니? 내가 인력이 모자라니까 네가 와서 내 일 좀 해달라고 하는 거겠어? 그게 내 중심이겠니? 그건 아닐 거 아니야. 난 명색이 하나님인데 네가 만약에 정말 그렇게 생각하잖아? 아니야. 나는 줄여도 너한테 구걸하진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그런 생각이라면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라고 얘기하세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 네 번제로 드리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 감사 제사는 좀 이따 설명해 봅시다. 한 사람을 더 얘기하죠. 16절에 나오죠. 이 사람은 되게 뭐라고 하세요. 앞에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나쁜 애죠. 그렇죠.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말하세요.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이에요. 악인이라고 했는데 얘 어떤 친구예요. 입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죠. 뭘 전해요. 하나님의 율례를 정하죠. 이 악인은 어떤 악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입에 두는 악인이에요.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를 전하는 악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악인이에요. 그렇죠? 왜요?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전하지만 실제 자기는 어떻게 살아요? 실제 자기는 내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에 던진다라고 표현하죠. 언약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율례를 전하지만 실제 어떻게 해요? 내 말은 네가 뒤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왜? 막상 살아가는 자기 기준이 있으니까. 막상 살아가는 자기 방식이 있으니까. 언약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다 저렇다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막상 자기가 자기 인생을 결정할 때는 자기 기준과 자기 방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뒤로 던져버린다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율례는 뒤로 던져버린다고 표현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밑에 보면요. 네가 도둑을 본 즉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가 동료가 되며. 뭐예요? 이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있으면 자기 좋은 일이면 맞건 틀리건 상관없고 그렇죠? 자기에게 이익이 돼도 맞건 틀리건 상관없고 자기에게 즐거운 거면 맞건 틀리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 도둑이 되면 연합하고 가늠한 자가 되고 뭐고 여러분들이 뭐 이런 되게 큰 거리감을 느끼시죠. 우린 도둑놈도 아니고 가늠한 자도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시예요. 상징성이 뭐예요? 도둑은 이익을 상징하고요. 가늠은 즐거움을 상징해요. 그럼 뭐가 찾아오면 하나님의 율례는 뒤로 던져지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율례는 뒤로 던져지는 거고요. 나한테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율례는 뒤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표현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하시죠? 그 밑에 보면 21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 생각하였도다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도 별일이 벌어지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거에서 별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입에 언약이 있고 내가 율례를 가르치고 하지만 막상 내 삶에서는 즐거운 일이나 이익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기준 같은 건 뒤로 던져버리면서 사는데 원래 그렇게 사는 거고 하나님이 거기서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같다고 생각하는 내가 이렇게 내 입에 언약이 있고 율례를 가르치기만 하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사람이죠. 그렇죠? 이 사람도 겉보기엔 신앙교에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앞에 사람은 예배의 의미는 뭔지 잘 모르고 가서 예배 열심히 드리는, 그렇죠? 종교행위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하고 고백하지만 실제 그렇게는 살진 않으면서 자기가 꽤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두 번째 사람은 함께도 더 되게 싫어하시네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말만 하고 안 하는 것도 싫으신가 봐요. 뭐 이 시에선 좀 그러네요.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찌질이니라고 표현하시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 삶의 기준에서는. 그리고 이들에게도 뭘 요구하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러니까 이 잘못된 두 가지 신앙적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진짜 신앙생활은 우리가 형식적인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한 내 입에 언약이 있고 내가 율례를 전하고 있으니까 내가 고백과 가르침 고백과 내가 견해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두 가지는 핵심이 아니고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입에 언약을 두지만 율례를 가르치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두 개는 핵심이 아니고 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네가 감사의 제사가 있는지 없는지 널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럼 감사의 제사가 뭡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매사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저 취업도 시켜주셨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제가 감사하다는 생각을 못했네요. 이 얘기예요? 아니죠. 감사의 제사라는 건 좀 더 폭넓은 얘기예요. 감사제를 알려면 앞부분을 읽어야 돼요. 그렇죠? 50장 앞부분에서 감사의 제목에 대한 감사의 제사에 대한 첫 번째 그 배경이 설명되고 있어요. 처음에 뭘 얘기해요?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하나님의 호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삶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며 위에 하늘과 아래 땅에서 선포하시며 이르시되 나의 백성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의 그의 공의를 선포하시나니 그는 심판장임시로다. 이렇게 되죠.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냥 쭉 읽어봐도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어떤 하나님이 표현되고 있어요? 심판관으로, 왕으로, 빛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고 심판관이고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임재하고 계세요. 그는 잠잠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결하세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없다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준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임재되는 걸 볼 때 이게 뭐예요? 감사 제사의 출발점이에요. 뭐가 감사한 거예요? 아, 난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안 되는 건 줄 알았더니 없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저렇게 저 높은 하늘에 계시고 이 땅은 이 땅대로 굴러가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돋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말씀하사 이 세상을 부르시는구나. 다른 편으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구나. 그래서 맞는 것은 맞는 것으로 세우시고 틀린 것은 틀린 것으로 누르시고 하나님께서 공의의 판결을 판단하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여러 요즘에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을 이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시인이. 그게 뭐예요? 감사의 제사의 첫 출발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계셔서 감사하다. 하나님께 진짜 우리 가운데 일하시니 감사하다. 그러니까 예배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삶은 삶의 율례와 언약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내가 실제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감사의 제사 그 다음은 뭘로 표현합니까? 이 구절은 유명한 구절이죠.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소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이 구절이 제일 유명하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는 이 구절이 그러면 내가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 붙잡으면 함께 다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여기 3단계가 들어가죠. 여기는 세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의 임재를 얘가 경험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 걸 인정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기쁨입니다. 그래서 내 서원한 걸 갖고 내가 이제 주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 뜻대로 행하는 과정 가운데 환란이 다가온다면 하나님께 분명히 나를 거기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렇죠? 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죠. 아래로 내려가 봐요. 또 무슨 얘기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그렇죠? 이 두 구절이 유명한 구절이죠. 찬양에도 나오는 구절이죠. 뭐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려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알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면 행위를 옳게 하는 자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행위를 똑바로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뭘 경험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그 삶을 지키시고 바꾸신 것을 경험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빠짐없이 번제를 드렸다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남들은 그 숫수 아까워서 하나님께 안 드리고 시간 아까워서 하나님께 안 드리고 딴 데 놀러 다니는데 난 하나님께 그래도 시간 드렸고 봉사했고 돈 드렸다 이게 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언약이 뭔 줄 알아서 그 언약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고 율례가 뭔 줄 알아서 내 친구들한테 내가 권면하고 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경험해가는 가운데 내 삶을 똑바른 방향으로 살기를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께서 구하심, 내가 건지시는 내 환난 날에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함께 나를 건지심을 경험해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50장이 느껴지십니까? 말씀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랬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톤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구원도 은혜고 뭣도 다 모르다가 이런 식으로 이상한 신앙을 교회 안으로 도입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느껴지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처음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멀쩡하게 하다가 이렇게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레위기에서 번제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께서 뭔지도 모르고 하게 하셨습니까? 처음 제사 드렸던 사람은요, 자기가 뭘 하는지 어떤 고백이 담겼는지 다 알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누구나. 누구나. 그러니까 혹시 이렇다고 해서 너무 정죄하지 마시고 지금 이렇지 않다 해서 너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저 죄송한데 히터 좀 꺼도 돼요? 누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때? 그냥 내가 예배 참여하고 봉사활동하고 있고 헌금 내고 있고 내가 예수 믿지? 나 예수 믿어. 언약이 내 입술에 있고 그리고 기독교인들끼리 나눔하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게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런 얘기 할 줄 알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 일상에 하나님이 임재가 사라졌는데 내가 주뜻 때문에 결정하고 있는 일이 없는데 내가 주를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를 도우시고 공급하시는 삶이 없는데 내 삶의 실제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내 삶은 내 삶대로 그냥 돌아가는데 나는 도둑과 착하고 가늠한 자에 착하여 살아가는데 난 그게 맞고 틀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본 적도 없고 즐거우면 괜찮고 이익되면 됐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근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귀찮지만 내가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오고 아깝지만 내가 헌금 드리고 내가 피곤하지만 봉사활동하고 그리고 누가 물어봐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고 그 언약이 내 입술에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눔할 때 하나님의 율례는 이런 것이라고 내가 설명하고 있으면 내가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때에 따라서 그 웅덩이에 빠질 수 있으니까 때에 따라서 형식주의는요 저기 멀리 어느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신앙 가운데 한 번씩 찾아오는 파도예요. 형식주의는. 그러니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형식주의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형식주의에 빠집니다. 형식주의는요, 저도 여러분도 누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2000년 교회사에서 얼마나 자주 신앙의 선배들이 형식주의의 그 파도에 휩쓸려갔는데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다윗 시대부터 얼마나 많은 신앙 선배들이 이런 형식주의의 파도에 휩쓸려서 지금 성경에도 기록되고 있었는데 내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자만이에요. 그러니 겸손하게 그러니까 또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누구나 형식주의에 빠지는 시기가 있으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혹시 지금 형식주의에 빠져 계시다면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어떻게 구별합니까? 내 안에 신앙은 형태는 있는데 내 일상을 보셔야 돼요. 일상. 신앙의 형태 말고 교회 와서 말고 내 일상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을 말미암아 삶의 결정함이 있고 그 결정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아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은혜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요즘에 나를 이런 걸 고치라고 하시고 이런 걸 깨닫게 하셔서 내가 요즘에 이런 걸 해나가야 되는 것 같아. 아 이런 결정을 하기가 좀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랬더니 새 마음을 주셨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엄청난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의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께 지금 내 일상에서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데 난 그걸 하기 싫어하고 이걸 하기 좋아해서 이 숙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한테 또 이런 계기들을 주셔서 내가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께 또 이런 길을 열어주셨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써나가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야기. 그렇죠? 우리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가 써내려가지고 있느냐. 내 이야기는 멈춰졌는데 내 입에 언약이 있고 율례를 가르치고 내가 번제를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신앙이 있다고 착각하지 않느냐. 이 지점을 돌아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혹시 형식주의에 빠져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얼마 어렵지 않아요. 지금 두 번째 사람은 악인이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죠?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러셨죠?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여 이제 생각하라라고 하세요.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여 이제 생각하라. 너 하나님을 알았는데 왜 잊어버렸니? 이제 생각해. 그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 너랑 하나님이랑 썼던 이야기를 생각해. 진짜 신앙생활이 뭐였는지 생각해. 그거 잊어버리고 요즘에 그냥 형태만 남아있다고 신앙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 너는 생각만 좀 해보면 그거 다 기억날 수 있어. 넌 생각만 해보면 그게 뭔지 다 아는 애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여 이제 생각하라. 그러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라고 하셨는 것처럼 내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도우셔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으로 회복되는 그 일을 나에게 이루어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항상 깨어 주의해야 되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내가 형식주의의 함정에 빠져서 잠들지 않게 하시고 신앙이라는 건 형태가 아니라 마음인데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이 있습니까? 거기 좀 멈춰졌다면 아 하나님과 내가 이 이야기 중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런 분이 성숙하길 바라셨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런 쉼을 허락하셨어. 하나님께서 지금 역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지. 그 이야기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뭔지 모르시겠습니까? 겸손히 주를 찾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뭔가 개인적인 단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항상 이야기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회복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의 숙제를 풀어가시고 오늘의 기쁨을 회복해가시고 그 가운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니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좀 요즘에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형태가 있다고 해서 내용이 있었다고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었다면 너무 회개하지 않으셔도 되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 없이 하나님이랑 와서 앉아 있었네요.
하나님께서 서운하셨겠습니다. 내가 항상 약속 장소에 나이긴 했지만 내가 정신이 딴 데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오늘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이야기 중요한지,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시기인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슨 관심이 있으신지, 내가 하나님과 다시 한번 이 예배라는 껍질을 통하여서, 말씀이라는 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오니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들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5분 정도 먼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